시편 114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인데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3편과 함께 이 114편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시작할 때 식사를 시작할 때 113편, 114편을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애굽 할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송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게 유월절 만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노래하신 게 예수님이 아마 마지막으로 읽으신 시편이 바로 이 시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잖아요. 근데 유월절 양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저녁에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이 114편은 구체적으로는 애굽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게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찬양의 또는 신앙 고백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역사를 쓴 것처럼 근데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사실 이거를 아마 배우나 또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읽으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는 정말 천둥 소리가 막 지진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산들이 뛰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막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끼게 읽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렉 키드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진에 대한 격렬한 기쁨과 자부심이 이 작은 시의 모든 행간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진을 하시는데 뭐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앞에서 다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 시편을. 처음 두 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는데 출애굽 생각하면 돼요. 행진을 하는데 그 앞에서 다 물러가요. 홍해 바다가 물러가요. 나중에는 요단강도 물러서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물러가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은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연이 막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는데 그 앞에서 바다가 도망가고 강들이 도망가고 산들이 뛰놀고 막 도망을 가는 게 난리가 나는가? 그것은 그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찬송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감격적인 게 있다면 아마 광복절 같은 거죠. 그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김인현 그 3.1운동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광복이 됐다고 그럴 때 이게 믿어졌을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졌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을 때 아마 난리들이 났었죠. 그거에 비기겠습니까? 그런 감격을 때때로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죠. 일제 치하에서 안 살아서 한국 사람이니까요. 일제 치하에 안 살아서 참 감사해요. 저희 할아버지들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을 회상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신앙과 분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노래, 이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것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시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을 읽어야 합니까? 노래 불러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은 원인이고 2절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는 겁니다. 구원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절은 구원 역사를,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2절은 그 구원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여기서 재밌는 건 초점이 하나님이 안 나와요. 2절에 여러분,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등장하나 하면 6절에서 등장해요. 6절에서. 아니 7절에서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할 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마치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도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성소라고 그랬지만 그의 성소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대감을 만드는 거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알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비밀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학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과정의 시작이고 이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긴장감은 더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정도는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시편도 많이 외웠을 거고. 근데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하는 게 시작이고 전제이고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 근데 이 시편 114편은 그 말을 안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일부러 야곱 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다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거기 명단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쓰면 되는데 앞에서 애굽이라고 썼지만 하반절에서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들인데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럽고 고된 인생이겠어요.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립되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종살이하던 시절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언어가 달랐다, 외국어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런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어가 다르다는 차원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언어를 썼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언어를 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담아내는 내용이 이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온갖 우상들과 신들에게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2절에서는 그 결과, 출애굽의 결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뭐 남왕국, 북왕국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호환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사라져버렸잖아요, 민족들이.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호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다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되었다는 이 말은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 혹은 하시는 일을 대변해 줍니다. 성소가 됐다는 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영토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땅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됐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들을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영토와 성소와 영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114편 2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진짜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사상 없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 앞에서 자연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거의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자, 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얘기합니다. 요단은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때 홍해가 물러갑니다. 그 백성이 행진을 하는데 홍해가 그 백성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요단강이 물러섭니다. 이거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지금 3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것도 뭔가를 의미할 것 같아요. 바다와 요단이 홍해와 요단이듯이 여기 산들은 또 작은 산들은 이것도 뭔가 비슷한 걸 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산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세 번째 달이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내산인 시내산이 하나에 그냥 봉우리가 딱 있는 게 아니라 큰 산맥 가운데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았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뭘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갔던 그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있는 구릉지대를 가리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작은 산들입니다. 높은 산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산들은 또 어떻게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는 거죠. 이건 거의 지진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막 시내산이 진동을 해요. 실제로 진동을 했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행진을 하는데 바다가 물러가죠? 산들이 물러가죠? 흔들리죠?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요단강 홍해는 광야 생활의 초기에 있었던 거, 요단강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있었던 거, 시내산은 광야 생활의 초기에 있었던 거, 그리고 작은 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된 고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마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자기 눈을 의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5절에 누구한테 묻나 하면 바다하고 산한테 물어요. 요단강한테 물어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너희들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그렇게 막 갈라지고, 왜 우리가 가는데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야? 대답 못하죠. 당연히 대답 못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 알아요. 이 시인도 알아요. 약간 풍자적이고 조롱이 섞인 질문이에요. 야, 네가 왜 흔들렸는지 알아? 왜 네가 갈라졌는지 알아?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이 맥을 못 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러갔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러갔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바다 물결이 높을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죠.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니까요. 그분이 왜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는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 자기들은 지금 뭐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적어도 시편 150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113편부터 118편은 유대인들이 제일 익숙한 시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백성 앞에서 물러갔던 바닷물들, 강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이 조그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서 우리는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질문을 했죠. 5절과 6절에 질문을 했어요. 대답할 리가 없어요. 대답할 리가 없자 당연히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7절을 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요. 너는 주 앞, 앞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해요. 땅은 한편으로는 땅만을 얘기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바다와 강 요단과 산들을 다 지칭하는 말일 수 있죠. 떨라고 얘기해요. 떤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되게 많은 단어가 뜻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뜻은 뭔가 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몸을 비트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떤다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떨 수 있는 환경이 있을까요? 사람이? 그 산고보다 더 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철이 안 난다는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산들이, 바다가, 강들이, 자연이, 만물이 비트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인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걸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연이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신호등이라도 켜집니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해서 무슨 차들이 섭니까?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떨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이 말에서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이 비틀어지면서 떨겠습니까? 산들이요? 땅들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냥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떨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한 가지를 언급을 하죠.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연못, 큰 못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광야를 들어가자 3일 길을 가는데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불평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때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초기의 사건이에요. 광야 생활 초기의 사건.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 어떤 사건이 있죠? 가데스의 바위에서 또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석을 쳐서 아주 연못이 되게 하셨고 그 백성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로 샘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반석과 차돌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밥을 먹지 않죠.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돌리는데 먹기 전에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 나라, 국가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21세기에 사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단순히 출애굽, 여기선 출애굽이에요, 사건이. 그러나 사실 출애굽이 아니고 제2의 출애굽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 36년을 일본에게 강점당했을 때도 30년이 지나가고 30년 차로 들어갔을 때 그동안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하던 사람들이 그때 친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 다시 옛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전 6세기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세기의 유대인들이, 20세기 후반에, 그리고 1968년 이후의 유대인들, 제3의 출애굽이 있었죠.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유태인들에게 그 자기들 나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건국하게 됐잖아. 2000년 만에요. 역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민족의 역사도 정말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 되게 속이 상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유대인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악이 받쳐 있는 국가죠. 그야말로 악이 받쳐 있는 국가죠. 세속적인 국가일 뿐입니다. 근데 1968년에 이제 건국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유월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러시아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것과 폴란드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것과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열강들 사이에서의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자기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들어온 날이 첫 번째 출애고, 70년 종살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게 제2의 출애고, 2000년 유리 방랑을 하다가 돌아온 제3의 출애고, 되게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꿈꿀 수도 없는 그런 430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많이 만났죠. 역사 속에서 유월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힘. 그냥 우리 조상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건져내셨으니까. 뭐 20세기 아우슈비츠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을 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2000년 동안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은 비결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은 남의 이야기일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국가의 역사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도 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남 이야기인가요? 이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근데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일 죽으실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듯이.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평생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나를 공급해 주신 대신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시내산의 약속을 아까 제가 읽은 거 출애굽 19장 5절 6절 이거를 교회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트램폴 롱맨 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의 양상을 따른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실제로 출애굽이라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간 거 여러분 아시죠?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협모를 해가지고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출애굽에 연결시키죠. 다시 돌아오시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리시며 거기서 40일이 40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이것과 연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희망을 위해 과거를 생각했듯이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지? 이걸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현재를 살면서 확신을 얻기 위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생각하고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에게 뭘 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절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과거를 끌어왔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트램폴 롱맨은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소였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6장 19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의 114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낮에 정오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장, 45절입니다. 45절에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제 6시가 언제예요? 12시, 정오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까지. 그 다음에 51절을 보세요.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이 일어났어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가실 때 창조 세계의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또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러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연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4편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114편을 들을 때 그때 성경책 다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어거스틴 때만 하더라도 들을 때 과거의 사건만 우리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거 과거의 사건 말하는 거잖아요. 홍해 갈라졌어요. 요단강 갈라졌어요. 신의 산이 움직였어요. 과거의 사건만 보라는 게 아니라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어거스틴은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편 114편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바다와 강이 물러가고 산들이 양들처럼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승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들 안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 만났다는 게 아니고 요단을 안 만났다는 게 아니고 높은 산을 안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해보면 못 건너갈 만한 너무나 높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건너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높은 파도치는 물결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래요. 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래요.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게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들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당신의 성소로 삼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습니까?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명망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성도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별나게 대단하게 성공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다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에 이 구약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 찬송들을 이 시편들을 읽었던 것처럼 부활절에 이 시편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죠. 1년에 한 번은 우리 밥 같이 먹으면서 수양회 가서 해야 될까요? 밥 다 같이 먹으면서 먹기 전에 이걸 부르고 밥을 오래 먹어야 돼요. 유대인처럼. 포도 성찬식을 그때는 좀 한 5, 6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러면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바로 교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없구나. 과거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